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21주년을 맞이하여서 이날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하셨사온데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만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성가대에 또 이렇게 새로운 지휘자가 세워져서 이렇게 성가대를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찬양의 가사대로 시온성이 밝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그 전에 하셨던 지휘자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두 부부가 하여튼 예, 열심으로 또 성가대를 위하여서 힘써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그 찬양의 은혜를 받는 줄 압니다. 목사님들이 몇 분이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태국을 여행을 합니다. 태국을 가서 태국에는 코끼리 쇼가 아주 유명을 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코끼리 쇼를 관람하는데 거기 조련사가 코끼리를 두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코끼리는 절대로 울지 않도록 훈련이 되어 있는 코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이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제가 만불을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는 분은 나와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귀에다 대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목사님이 아니 무슨 얘기를 했길래 코끼리가 저러냐고 그랬더니 아 내가 개척교회 시절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했더니 저렇게 울더라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조련사도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절대 울지 않을 거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 코끼리 아빠를 들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또 다시 만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까 나왔던 목사님이 제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끼리한테 가서 한마디 말을 했더니 코끼리가 앞발 뒷발을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가 놀라서 아니 이게 어찌게 된 일인가?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나랑 같이 시카고에 가서 개척교회 할래? 예. 아, 참 교회를 세우기 힘들고 목회를 하기 힘들다던 이 시카고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21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분열이나 갈등 없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오래되었느냐로 그한 가지 로 자랑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교회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렇게 찬양했던것처럼 교회는 교회된 본질과 사명을 항상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숫자적으로 얼마만큼 늘어났는가, 얼마만큼 외형적으로 컸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 정말 진리를 품고 있는가, 복음을 정말 온전하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요, 또 모습이라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번 창립 기념 주일이 되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시아의 7교회를 차례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고 생각해 볼 겁니다. 오늘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버가모라는 도시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해발 3,400m정도되는가파른언덕위에세워져있는도시입니다. 그래서 BC 3세기경에는알렉산더대왕이이버가모에다가군사적인주요한요새를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정치적으로나군사적으로상당히중요한도시이기도하고종교적으로도이버가모도시에는많은이교의신전들이즐비하게자리잡혀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이제우스에대하여서는모든신들중에왕으로여겨서정성을다하고이버가모도시의가장높은곳에높은신전을두고그들은그들의수호신처럼이제우스를섬기는겁니다. 그외에도디오니소스술의신도있었고또아테나전쟁의여신도있었고그다음에아스클레피오스라고치료의신도있었습니다. 이치료의신은독사뱀을그상징물로가지고있는신이었습니다. 그런데이버가모도시에보다한가지특징적인것중에하나는이도시에는살아있는통치자즉로마황제숭배를위한신전이최초로지어진도시였습니다황제는자기자신을가리켜서구원자라이렇게읽었고자신을신이라이렇게칭하고있었던겁니다오늘본문에그곳에는사탄의권좌가있었던곳이라사탄이왕위에즉위한곳이라이렇게해석을할수가있는데무엇을두고이야기를하는것이냐이버가모도시에많은이교신전이있었고그중에서도제우스신전이있었던것을두고이렇게표현하는것이다라고말하는견해도있습니다만그것보다는이버가모도시에황제의제의와숭상을아주중심적으로행했던도시로서이사탄의권좌가있는곳으로표현한것이라는생각이더지배적으로많이있습니다그래서당시그지역에이사탄을아니사탄이라니이황제를숭배하는그런주도적인모습들이많이있었기때문에그곳에사는그리스도인들은핍박을면할수가없었습니다이황제를숭배하는것은그시민들이로마제국을향하여서자신의충성심과애국심을나타내는표였습니다그러나그리스도인들은그황제를숭배하는데거부했기때문에그들을배신자로낙인찍힌것이죠반면유대인들은이유대종교는고대역사적인어떤가치를인정받아서로마정권에의하여서보호를받습니다그러나그리스도이기독교는역사적인배경이없다고여겨서핍박을하게되는것이죠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당시 로마는 힘으로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군림했던 나라였죠. 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마다 로마 제국은 총독을 보내서 총독이 그 지방을 관할하게 합니다. 그 지방의 모든 생사 여탈권은 총독이 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총독이 집행하는 법을 검의 법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대표로 상징하는 그 상징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자신을 표현하시는 것은 그 심판의 권세가 이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이 버가모 도시 안에 있는 황제 승생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모든 영적인 싸움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주의 심판자로서 그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모든 힘과 권세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지 이방의 어떤 신이나 어떤 왕으로부터 그 권세가 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하십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뭐예요? 13절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여기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하는 내용과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안디바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죽임을 당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충성되이 따라갔던 제자와 같은 자였고 또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또 순교도 감수했던 자로 보여집니다. 그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반면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14절.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5절에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지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의 동급으로 이해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죠. 근데 이 발람을 헬라식으로 그 이름을 바꾼 것이 니골라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비슷하거든요. 그 이름이 백성을 이김, 백성을 삼킴, 백성을 파멸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분명히 니골라 당이라는 어떤 분파가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 니골라 당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발람이 행한 일은 어떤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하여서 구약으로 넘어가서 이 발람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가보시죠. 민수기 22장. 22장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보죠. 민수기 22장 1절부터 4절.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아, 여기 이 발람, 발락 이름이 비슷한데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고요.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번민을 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수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멸망을 할까 이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노심초사하다가 이 모압 왕 발락이 생각해낸 대안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이제 종을 보내서 불러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자 발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8절 보시죠. 22장 18절.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발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이 이 발람 보고 너는 모압 왕에게 가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 중에 그 유명한 그 나귀 사건이 나오죠. 그 나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검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나귀가 가지를 못하자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한 이 발람은 나귀를 채찍질하죠. 그러자 나귀가 이 발람에게 말을 하는 거죠. 왜 나를 때리느냐? 나중에 이 발람 선지자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내용이 33절 보시죠. 33절 보시면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그래서 발람이 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갑니다. 그러자 이 모압 왕이 이 발람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진이 펼쳐진 그 광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저주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축복의 예언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장소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풍수지리설을 그때도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른 곳으로 그 이후에 세 번씩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만 발람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축복의 예언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쩔 수가 없자 마지막 민수기 24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24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예. 이렇게 끝이 나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 되면 이 발람 선지자는 좋은 선지자, 참 선지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이 성경을 보면서 의아해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으시지 않으셨던 분은 그런 생각조차 가지지 않으셨을 것이지만 왜 발람 선지자가 왜 나쁜 선지자인가? 그는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선지자가 아닌가? 그런데 성경 곳곳에 보면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장 한번 보시죠. 25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25장에 나오는 사건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자들과 관계를 하고 또 그들에게 섬기는 우상에게 찾아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을 보냅니다. 그 연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라 하는 기록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 속에서는 발람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봅니다. 민수기 31장 한번 보시죠. 민수기 31장 16절. 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 연병이 일어나게 만든 원인을 뭐라고 나옵니까? 발람의 꾀를 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람의 꾀를 따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발람을 찾아서 죽입니다. 31장 8절 끝에 보면 발람을 칼로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자, 이걸 기억하시고 한 구절 더 찾아봐야 합니다. 신약성경 거의 마지막으로 가셔서 베드로 후서를 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15절 찾으셨으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래서 발람을 언급하고 있죠. 근데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 보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걸림돌을 놓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구절들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발람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추측하건대 발람이 자기가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이 모압 왕의 요구대로 저주를 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다가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이 모압 왕이 자기에게 주기로 한 금은 보화와 그 보상들에 대하여서 이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던 발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는 일에 대하여서 그가 가기 전에 이 모압 왕에게 귀띔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넘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모압 왕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모압 왕은 이 발람에게 그 꾀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압 여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관계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발람이 만들어낸 일인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발람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로마 시대에 가지는 종교 풍습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또 그 우상에게 참여를 해서 우상 제물을 먹고 그 우상에게 절했던 것처럼 이 로마 시대에도 많은 이교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여러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러 신 중에 한 신이라도 소홀히 대하면 그 신의 그 신으로부터 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들마다 일일이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서도 여러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신전 안에는 그 신을 모시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창기들인 겁니다. 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이 그 신에게 우상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나온 우상 제물을 먹는 것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전을 섬기고 있는 여자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결국 그 신과 더 친근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자신에게 복을 불러주는 어떤 수단과 통로의 어떤 길로서 그들은 이해했던 것이죠. 이것이 로마 시대에 아주 만연했던 우상 숭배와 행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고 순교도 그 감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로마 시대에 그 이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슬그머니 어느 부분 들어와서 그들 안에 그 죄악된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예수님의 지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발람 사건의 아주 주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면 이 발람은 자기의 힘대로 의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 그게 안 된 겁니다. 자기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꾀를 냈는데 그 꾀의 종류는 무엇이냐면 외부적으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슬그머니 죄를 밀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범죄하여 넘어지도록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발람이나 발락이나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그저 죄만 슬그머니 들여놓았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음행을 행하고 우상과 교제하고 거기서 스스로 자멸하는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도 외부적으로는 그들은 이기고 있어요. 그 핍박과 위협과 그 순교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교회적으로 그 일들에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그들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살펴보면 우리가 2년 전에 에베소 교회를 다루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지난 금요일에도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아주 주를 향하여서 교회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아주 힘쓰고 노력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교리적으로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른 부분을 가려내어서 그들을 칼처럼 단호하게 잘라내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잃어버렸죠.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지적이거든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버가모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사회 앞에 그들은 그 핍박을 감수하고 순교도 감수하고 그들은 그들을 싸워서 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의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모습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 안에 여전히 그 죄가 들어와 있고 세상에 미혹되어 있고 유혹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 안에 영적인 간음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이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예, 별로 반응들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시면 제가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멘탈이 약해서 숫기가 없어서 예. 아시는 분만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주셔야 저도 더 말씀을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떠리라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할까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지적당하는 발람의 교훈이 있고 너희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이 지적 앞에 오늘 우리들은 자유할까? 문제가 없고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하는 그 굵직굵직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주일날 이 좋은 쉴 수 있는 이 시간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우리는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분상으로나 형태상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는 세상과 타협하는 문제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서 우리는 세상과 알게 모르게 믹서되어 있고 아주 우리의 신앙을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서 세상과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모습은 어쩌면 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한번 잠깐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3절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같이 있습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둡니다. 진리에서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른 교훈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진리에 대하여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이 진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굳게 잡고 있고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하여서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도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는 내용은 지금 말하는 이런 내용보다 좀 더 다른 솔깃한 내용, 내 현실 속에 뭔가 나를 편안하게 해줄 만한 다른 그 어떤 내용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의 관심은 진리에 대한 내용보다는 세상에 돌아가는 문제, 내가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문제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내용 면에서 많은 부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1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혹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복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이 있는데 여기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이야기.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음이 좀 뭐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이죠. 잘못된 교훈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성경적으로 일치하는 복음입니까? 여러분들 검증된 복음을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내 식대로 여러분들이 살기 편한 대로 이 세상에서 주어진 기준과 가치대로 새롭게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복음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니골라당의 교훈이요 발람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답기 위하여서는 어떤 외형적이고 외부적이고 형태적이고 명분적인 모습으로 이 기독교와 교회를 나타내 보이는 이 문제에 힘써야 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힘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과 삶 속에서 참 진리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서게 되는 그 일들이 먼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그 무엇보다 이 신앙의 본질적인 면을 더 추구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진리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그 신자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뭐 다채로운 행사와 어떤 큰 업적을 남에게 보이기 위하는 식으로는 우리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시면 뭔가 좀 이렇게 답답해 하세요. 뭔가 견딜 수 없지. 뭔가 교회가 이렇게 좀 조용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좀 안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다가 적응을 못해서 다시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뭔가 교회가 오면 막 분주하게 이런 일과 이런 행사와 이런 일로 서로 막 뭔가 힘을 들여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는 유익은 뭐냐면 뭔가 내가 어떤 신앙적인 안도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함으로써 내가 신앙의 일면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그 안도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실 때 여러분들이 있었던 교회에서 그 일들을 안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셨잖아요.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왕년에 이 일들 안 해보신 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와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참 신자된 모습이 있습니까? 참 복음의 깊이와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도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음 주에 헌신봉사 신청서 나눠드릴 겁니다. 거기다 꼭 사인을 하십시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분명히 해야 하죠. 우리가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정작 분주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몸을 쓰고 우리의 손을 써서 분주하는 부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머릿속과 여러분의 내면 속으로 분주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서, 신앙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내가 과연 알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번민과 고민과 밤잠을 자지 못하고 절망도 해보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나타나고 거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에 젖어서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이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요한계시록 가셔서 마지막을 정리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회개하라는 명령은 버가모 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사실 그 교회 전체가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도 아닌데 그 중에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만 회개하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의 그 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에게 절했던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그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에 발했을 때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또 세상의 다른 복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 전체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서 교회 전체가 그 책임을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위에 들리는 여러 가지 뭐 이야기와 또 사건들을 보면 교회가 분열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망하는 것은 그 교회 전체가 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몇 사람이죠. 그 몇몇 사람의 섭섭한 마음과 교회를 향한 반감과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러므로써 교회가 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교회가 그 과정을 옳게 극복하지 못한 이유는 온 교회가 회개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내가 잘했나 네가 못했나 어디 보자. 그래서 끝까지 잘못한 자를 색출을 해서 눈에 도끼를 품고 살기를 품고 그런 자를 찾아내서 어떻게든 돌팔매질을 함으로써 그 문제를 끝장내고자 싶은 마음으로 그 일들을 계속 진행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싸움이 번지고 번져서 교회가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우리 교회를 두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만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하여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주어지든 간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하여서 그것을 내 문제로 알고 우리 교회가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도 살리는 유일한 길인 줄 압니다. 17절 마지막 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감추어졌던 만나는 무엇일까? 지금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그 상황을 두고 말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늘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그들은 그 광야 기간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압 여인들과 연합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기다리고 먹어야만 했던 겁니다. 지금 니골라당의 이 교훈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영광된 그 축제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주어질 만찬이요, 하늘의 상급과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이 흰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많습니다. 최소 12가지 이상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그리스 그 운동 경기에서 그 우승한 자에게는 그 흰돌에다가 그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서 주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하늘의 상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새 이름을 새긴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 이름, 새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례가 사라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되었을 때에 그들이 받은 이름입니다. 그러므로써 여기서 새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이루신 그의 나라에 함께 초대되고 동참케 될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사회의 지도자들이나 정치자들을 우리는 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자들, 대표자들을 욕함으로써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책임을 외면한 채 그 모든 책임을 그 대표자 몇 명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에 대한 비판을 가지죠. 교회가 이러면 되겠어? 교회가 왜 이래?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 교회에 대하여서 누구보다 목사가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그 모든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여러분들 자신이 가져야 할 그 신앙의 책임과 그 문제를 외면하거나 그것으로 신앙을 대신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기는 문제, 그 문제보다 여러분 각자 각자가 그 신앙의 본질을 따라 참 복음과 올바른 진리 위에 여러분들을 견고히 세우는 이 문제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하여서 이 시대에 이 교회 가운데 어떤 니골라당의 교훈도, 어떤 발람의 교훈도 여러분들을 흔들거나 여러분들에게 죄를 심어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든든히 하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가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정말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